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3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제가 개역 개정으로 읽고 또 새 번역으로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은 다들 많이 번역을 가지고 계실 테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아멘. 네, 우리 새 번역으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언제나 순종한 것처럼 내가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사람이 이제 타락한 후에 가지게 된 성향이 많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확증 편향이라는 성향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과 견해에 도움이 되는 말만 들으려고 하고 또 도움이 되는 것만 보려고 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 정보만 취하려는 이제 그런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라는 얘기고요.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의식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또 무의식적으로도 많이 이제 행하는 그런 성향이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그 보편적인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있죠. 아주 그 사람들은 경직돼 있고 딱딱하죠. 백인과 유색인종의 차이점을 이제 다른 점으로 보지 않고 이렇게 우월성과 열등함으로 보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유색인종이 뭐 어느 경우에 좀 잘못하거나 아니면 실수를 하면 그건 대번 그들에게는 저 열등한 인종 이렇게 치부가 되는 거죠. 그런데 또 뭐 굉장히 또 뭐 뛰어난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유색 인종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 수학을 잘한다고요. 그러면 수학을 잘하는 그 이제 소식을 정보를 얻으면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아유, 어렸을 때부터 수학 공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뭐 달달달달 외계하고 풀게 하더니 뭐 저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뭐가 되겠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반대되는 정보는 그 의미를 깎아내리거나 무시하는 거죠. 사회에서 거의 모든 진영 싸움은 자기 방식과 자기 철학이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편향적으로 증거들을 많이 수집합니다. 정말 많이 수집합니다. 그러면서 그 상대편의 가치를 이제 자꾸 왜곡시키죠. 이제 틀린 것들, 삐뚤어진 것들, 못된 것들 뭐 이러면서요.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가 생겨도 자기 생각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자기 기존의 신념에 매달리려고 하는 거, 이것을 확증 편향의 오류다. 뭐 말은 조금 어렵지만 사회에서 많이 쓰는 말이니까 좀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학문 세계에서도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교회 이제 학문에 종사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학문 세계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가 나를 공격하면 나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입수해서 그걸 이제 정리해서 발표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죠. 뭐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확증 편향은 신앙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신앙의 세계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교리나 또는 가르침에 그 부분적인 것에 딱 은혜 받고 확신을 가지게 되면 계속 그 확신을 남에게도 이제 확증시키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남에게도 확증시키는 과정 중에서 이제 정보가 필요하고 데이터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만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평생 동안 이 데이터를 수집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느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날, 몇 시에 구원받는지 모르면 구원받은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제 원수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성경을 보아도 이 사람이 언제 구원을 받았을까, 아브라함은 언제 구원받았지, 야곱은 언제 구원받았을까, 이런 눈으로만 계속해서 보게 되다가 보다가 아, 여기서 하나님이 그를 건져주셨다라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며 뭐 더욱 풍성하게 하셨다라든지 뭐 이런 말이 나오면은 아, 이때 구원받았구나, 그때까지는 지멋대로 살다가 이때 구원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눈으로만 계속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니까 예, 확증 편향이 생기는 거죠. 확증 편향의 오류입니다. 왜 제가 서두에서 이런 말을 길게 이야기하냐면 사실 이건 더 많은 예와 더 정말 풍성한 그런 그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요. 왜 이걸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냐 하면 이러한 성향 속에서는 관점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 관점만 강화될 뿐입니다. 근데 자기 관점이 강화되고 막 더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들이대서 사람들에게 말하면 내 말을 더 들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가 그 분야에서 성숙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이죠. 그러면서 자기 관점만 강화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이것은 절대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세상이 주는 가치관, 관점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관점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의 관점에서 볼 때도 이런 확증 편향의 오류에 빠진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이 느낌을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온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감정이 무엇인지를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확증 편향이라는 것은 자기의 감정 세계를 굉장히 올바른 감정 세계를 억제하고 그것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살게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단일수록 이 확신이 대단하죠. 그 확신에 대한 증거 구절도 엄청 많이 확보합니다. 뭐 요즘 최근에 뭐 신천지를 보세요. 그 사람들 성경 도사라고들 알고 계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무언가 은혜 받았다, 뭐 아니면 내가 이거 확신한다 하는 그런 어떤 딱 구절에 모두 다 부분적으로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구절들만 쫙 열거해서 엄청나게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지식의 조직력이 느껴지게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성경을 잘 아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을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용한 거죠.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 일반 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처럼 성경 막 구절 들이대면서 이야기할 때 확신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또 주눅이 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런 본질적인 잘못된 속성을 못 보면 그들 앞에 이렇게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야,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돼야 되는데 적어도 우리는 열심인 측면에서 저 정도 돼야 되고 지식적인 측면에서도 저 정도는 돼야 되고 물론 내용은 다르겠지만 이렇게 돼야 된다고 불필요한 바람을 갖게 돼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왜곡이고 무엇이 편향인 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성도는 이런 거 다 몰라도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자신의 부족함 또는 주님의 위로 또는 주님의 그 임재 앞에 두렵고 떨림을 느낍니다. 그러나 무언가를 확신하고 확증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라든지 떨림이라든지 이런 감정의 세계를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단인 경우에는 딱딱하고 세잖아요, 사람들이. 아주 확신에 가득 찬 것처럼 부러워할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오류에 빠졌기 때문에 그러한 성향이 생겨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인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우들에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라는 표현을 쓴 것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사람은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이 있다. 고통, 고난과 또 죄와 죄의 결과 그리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죽음, 이것이었죠. 이것을 두려워하고 또 세상의 불확실성을 또 두려워하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현실적인 임재 앞에, 현존이라고 줄여서 말하죠, 하나님의 현존 앞에 그분이 깊이 의식되고 또 그분이 나와 이렇게 구별된 존재로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그 거룩함, 그리고 또 내 자신이 그 거룩함 앞에서 이렇게 깨어지는 것, 말하자면 내 생각이 깨어지고 또 나의 또 이 자신감이 깨어지고 나의 또 무언가 나의 성품의 또 어떤 것들이 또 깨어지고, 그 깨어진다라는 건 그냥 이렇게 포기가 된다라는 거죠. 놔진다라는 거죠. 놔진다.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성품과 나의 어떤 습관들이 이렇게 놓아지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주님 앞에서의 그 경외함을 담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라면, 항상은 아니겠지만, 그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은 아니겠지만 정말 내가 때때로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화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고 떨림입니다. 이 두려움과 떨림은 누가 하라고 해서 될 일이 전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몰라라 뭐 이렇게 하는데 강제로 막 두려움과 떨림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선택해서 선 자리이므로, 그죠?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할 때 자신이 아, 나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선택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내가 선택한 이 자리에서 내가 주님께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구나. 내가 주님 말고는 다른 데 갈 곳이 없는 존재로구나. 지극히 가난한 심령과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속절없는 마음으로 설 때 그때 갖게 되는 영적인 태도예요. 두렵고 떨림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오늘 계속 믿으려 하고 보고 싶은 것만 계속 지금 찾고 있고 듣고 싶은 것만 계속 들으려고 하는 나의 욕망이 내 속에 서려져 있는 한 하나님 앞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없겠죠. 그죠? 하나님 나를 증명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 좀 제발 좀 다른 사람에게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런 심령을 가지고 기도를 아무리 한들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전도서 5장 1절에서 2절 보면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갈 때 재물을 드리러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러 가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그리고 마음을 조급하게 하지 말아라. 재촉의 마음을 가지지 말아라. 우리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더 이런 말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강화시켜 주세요. 이런 재촉의 마음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 이어서 보면 7절의 말씀에 꿈이 많아도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헛된 것이 많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라. 이거는 강제적으로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해야만 한다라는 그런 어떤 당위성을 가진 어떤 그 강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바른 자세이고 바른 태도이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나가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뭐라 그랬습니까?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을 구함으로써 내 뜻을 펼치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구하는 그 순전한 마음. 우리 인생에 누구나 다 난제가 있고 또 정말 이 전염병에서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아직은 우리의 그 바람을 들어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틀렸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따질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밖에는 구할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는 없는 마음, 그거를 토로하는 것이죠. 진실되게요, 진실되게. 두렵고 떨림으로 이런 태도를 이제 사도 바울이 언급한 후에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태도는 우리의 그 구원을 이루는데 매우 적절하다는 맥락을 딱 가진 말임을 뭐 분명하게 아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의 이제 대부분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많이 그러실 거예요. 구원에는 칭의와 성화와 영화 이렇게 단계가 있다. 근데 칭의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받았으니까 이 구절은 이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화를 말하는 것이다. 성숙해지라는 뜻이다. 성도가 더욱더 주님의 거룩함을 담고 그리고 성숙해지라는 뜻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일면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 해석에 대한 거부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배운 어디 구원론의 뭐 칭의, 성화, 영화 뭐 이런 것들을 프레임으로 이렇게 짜서 거기다가 이렇게 말씀을 딱 끼워서 아 이건 성화군요 여기 끼워보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성경은 그 앞뒤 문맥 앞에 한 단락 또는 한 장 뒤에 한 단락 또는 한 장 이렇게 앞뒤를 맞춰보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가 아주 선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읽기를 두려워하기 때문인지 게을르기 때문인지 몰라도 모르는 말이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고 그 말에만 딱 꽂혀요. 그리고 어디서 질문을 할 때도 아, 빌립보서 2장 12절에요 자기 구원을 이루라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앞뒤를 읽어보지 않고 그냥 앞뒤를 읽어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으면 감사한데 또 그렇게 또 말씀도 못 들으니까 그런 거겠죠. 뭐 누구 잘못인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앞뒤 문맥을 보는 것이 우선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12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므로 이것은 무엇이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적인 그 이제 맥락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냐? 우리 이것은 뭐 너무나 아시는 거죠.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읽어드린 그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예수님의 찬양시, 그 내용을 전제하고 그 말씀을 하고 그러고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그 찬양시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핵심 내용이 뭐길래 그러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시죠?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분을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걸 더 줄여서 말하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이런 말이죠. 그죠?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 그러므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주님과 같이 순종의 삶의 방식을 잘 본받아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이루라라는 말이죠. 물론 그것이 성화를 포함하기 때문에 제가 그 뭐 성화에 대한 해석이 틀렸다거나 뭐 거부감을 갖는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13절 제가 한번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보셨지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우리 안에 두시고 그 기쁘신 뜻을 행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13절에 분명히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 행하는 게 무엇인가는 그 또 19절부터 또 쭉 나와요. 19절부터 공동체에서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은 약한 자를 돌봐주는 것이다. 또 지금 사역하고 있었던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그 빌립보 교회를 이제 방문하고 할 텐데 그때 정말 이 사람들도 정말 나약한 사람들이니까 잘 돌봐주고 또 이렇게 잘 섬겨라. 그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그게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까지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개인주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면 나의 구원. 내가 착해지고 내가 거룩해지고 내가 더 나아지는 존재가 되는 그래서 내가 성화되고 그래서 결국은 영화로 이른다는 그런 구원론을 펼치는 것은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본문에서 가리키는 것은 아버지의 기쁘신 뜻을 알고 소망하고 이루는 것 그것이 자기의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그 개념을 여기서 잡아낼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생소하게 들린다면 여태까지 우리는 지금 들었던 것만 계속 들어왔던 것이죠. 확증 편향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죠. 굳이 구원론이라는 신학 이론에 끼워 맞추지 않아도 또는 자기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뭐 자기 성찰을 하고 내면의 심리를 고치고 또 성품을 연단하고 하는 그런 것에만 꽂혀서 생각하지 않아도 그죠?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려고 하지 않아도 지금 바울이 말씀한 앞뒤 구절만 잘 살피면 분명한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전통적인 뭐 구원론에 기초한 해석을 따르는 분들이 있다면 뭐 따르시되 오늘 제가 드리는 관점도 깊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기로는 성경을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조금 조직력이 약해 보이고 그리고 또 너무 방대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이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경을 언제 다 알 거야 뭐 이런 어떤 막연함까지도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렇게 문맥을 따져가면서 성경을 이해하는 훈련을 하시게 되면 머지않아 저는 확신합니다. 머지않아 성경을 읽을 때 두려움이 반으로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선명하게 남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또 뭐 참고서적 찾아보지 않아도 어떤 때는 성경 한 권만 가지고서도 뭐 물론 우리가 참고서적 많이 찾아봐야 될 때가 많지만 성경 어려우니까요. 그러나 내 묵상 속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훈련하는 것이 훨씬 더 말씀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간다라는 것에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어떻게 이루시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십니까? 13절에 아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 읽어드렸듯이 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활동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죠?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또는 뭐 우리 관계 가운데서 행하시는 이렇게 말씀을 풀어도 돼요. 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니까 이게 꼭 개인적인 그런 관점에서 빌립보서가 쓰여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막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진행하고 또 역사하고 하는 그런 모든 그런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냐 하면 기쁘신 뜻을 뭐라 그랬죠? 저도 잊어버렸네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 알게 된 그 뜻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뜻을 막 행하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진다라는 거죠. 그것이 지금 말씀이 주는 생명의 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활동하시고 또 우리 저 이 새번역에 보면 활동하신다라는 말로 합니다. 활동하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바라게 하고 그리고 행하게 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시다. 하나님의 방법이세요. 사도 바울의 아주 놀라운 통찰이죠. 가만히 저도 어저께 밤에 또 이제 설교 마무리하고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선명하게 명쾌하게 깨닫고 우리에게 전했을까 하는 그런 뭐 마음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강압적인 관계로 추락시키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뜻을 우리가 알고 이렇게 바라고 막 행하게 하심으로써 더 아버지와 친밀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성도님이 정말 원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막 해주다 보면은 그 사람과 내가 굉장히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고 그죠? 또 공감대를 이루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뜻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뜻. 그 상대의 의도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거 뭐 저의 푸념을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설교할 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아 뭐 설교에서도 그랬잖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영 다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저거 아닌데 하는 생각으로 조금 좀 씁쓸하긴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성도의 기도를 오케스트라 연주에 비유해서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모든 곡의 의도와 흐름을 결정하는 자는 누굽니까? 작곡자. 작곡자를 이제 우리 하나님으로 그리고 또 그 곡을 잘 연습시키고 또 시범도 보이고 또 연주하도록 이끄는 사람은 누굽니까? 지휘자죠. 그 지휘자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연주하는 단원들은 우리 성도들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하여 이 곡을 연주할 때 이제 감동을 창출하고 또 서로 간에 조화를 이렇게 잘 이루게 하면서 교통하게 하는 분, 그래서 서로를 잘 맞춰갈 수 있도록 조화롭게 할 수 있는 분은 이제 성령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곡을 받았는데 그 곡이 너무 훌륭해요. 그리고 탁월한 지휘자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연주자들이 너무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뜨거운 열정이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를 연주자들은 꼭 연주자 입장에서는 갖추어야 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무리 실력 있고 아무리 열정이 있어도 작곡자의 곡에 대한 뜻과 의도를 알고 연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 아들이 음악을 전공하니까 이제 가끔 이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은 자기 이제 스튜디오에서 교수님이 이제 학생들이 연주하게 되면 이제 평가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제가 몇 번 들었던 얘기가 그런 거예요. 뭐 제 아들 이름이 앤드루인데 앤드루, 그게 과연 쇼팽이 의도하는 바일까? 이렇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기술적으로나 뭐 열정적으로나 뭐 연습량이나 다 충분한데 과연 그것이 리스트가 의도한 바일까? 이렇게 말하면은 어? 뭐지? 하고 완전히 띵 하는 거죠. 그래서 연주자들은 그 연주의 의미를 알고 연주하는 그것은 열정만 가지고 연주하는 것과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수준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의미를 모르는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열정은 오히려 불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이 부분은 응용을 많은 부분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나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는 삶이다. 내가 얼만큼 성화되었을까? 뭐 나는 뭐 무엇을 고쳐야 할까? 이런 것도 우리가 물론 그 셈에 들어가겠지만 지금 내가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내가 얼만큼 했고 내가 얼만큼 되었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과 같이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지금 기꺼이 그분의 뜻을 알고 바람으로 그죠? 소원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라는 겁니다. 아, 이게 말은 너무 쉬운데요. 이걸 또 이렇게 계속 풀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또 좀 어려움이 느껴지는 것 또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우리도 배워서 산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내가 받은 개인적 차원의 구원이 덜 돼서 더 이루라는 그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의 뜻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은 공동체적 완성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동체적으로 먼저 내가 나의 구원을,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을 복수인데요, 사실은. 너의 구원이 아니라 너희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공동체적으로 더 잘 어울려라. 쉽게 말하면. 상대에게 더 친절하게 대해줘라. 그러면 뭐 친절하게 대하는 게 답니까? 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성경을 너무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긴 하는 거긴 하겠죠. 약한 사람들 배려해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약한 자의 입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며 그 기쁘신 뜻,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그럼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고 소원하게 하시는데 그것 하나하나는 너무나 다 작은 것들이고 섬세한 것들이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야 할 아주 소중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그분의 뜻을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고 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 뒤에 보면은요, 이제 오늘 본문 뒤에 보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는 길이고요. 이것이 바로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지셨던 창조의 뜻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쭉 쭉 이어져서 이 완성이라는 것에 이르는 그 목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임을 말씀해 주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맺겠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개인적 구원의 차원만을 생각하는 한계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때 과연 나는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제가 아까 좀 풀어서 설명드린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정세계가 잘 표현되고 드러나고 있는가, 그건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종을 배울 때 정말 나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그런 소원을 갖게 되는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펴고 읽고 하는데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고 소망하는 그 소망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정진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그런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정말 잘 드려지고 있는지, 또 나의 구원이 아닌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가는데 정말 소원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활동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그 하나님과의 주파수가 딱 일치하는 그런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